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계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 양식이라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린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는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 일컬었던 것은 그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다겠습니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았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한테 높임받거나 존경받았다 이런 그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 반대로 조롱하는 그런 의미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예수만 말했다 또 예수밖에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은 실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진짜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말에는 예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뭐 예수밖에 없다더니 뭐 세상도 가득 있더라 뭐 이런 느낌을 준다면은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것이 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본문을 보면은 그 갑자기 흉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의 내용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거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이 글라우디오란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 글라우디오란 로마 황제 때에 그 예언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사도행전 내용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늘어가고 또 비록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자가 계속 늘어가더라.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 얘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흉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어버리는 뭔가 좀 사도행전의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흉년이 든다, 그래가 흉년 들었다 이런 얘기는 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나 아니면은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이지 지금이 사도행전처럼 뭐 말씀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늘어가고 이제 그런 이런 분위기에는 이 흉년이 든다, 흉년이 들었다 이런 것은 잘 안 맞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안디옥이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더 힘써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안디옥인데 또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죠. 앞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더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는 또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오근천하가 흉년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말씀으로 자꾸 좀 뜨거워지는, 막 말씀으로 뭔가 흥황되어가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천하가 흉년 들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보면은 흉년이 안디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예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그런 예언을 할까? 그것도 좀 이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구약도 그렇죠. 어느 지역으로 가가지고 어떤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행실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겼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할 때에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런 심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보통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고 또 믿는 자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안디옥에 일부러 와가지고 흉년이 든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좀 참 애매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답이 전혀 없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과 연결지어가지고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결지어서 그리고 흉년이 든다 이 예언을 갖다가 심판이나 징계를 받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흉년 든다 하니까 흉년 나쁜 것이니까 그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흉년을 갖다가 심판과 징계를 연관지을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흉년 주는 그런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29절에서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하기를 이 본문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예수만 말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걸 실제 어떤 삶의 모습에서 증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가 일부러 안디옥에 와가지고 천하가 흉년 들 거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오란 황제 때의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만 흉년 든 것이 아니고 천하라 했으니까 유대까지 다 흉년이 들어요. 물론 천하라 해가지고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까지 흉년 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제자들이 유대에 산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부조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봉사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들에게 봉사를 한다 이런 의미로서 부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조를 보내는 안디옥도 흉내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도.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나 안디옥이나 똑같이 흉년 들어가지고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어려움, 우리가 흉년 들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걸 챙기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의 궁핍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 받은 안디옥 제자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흉년을 통해서 증거하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내용이에요. 결국에 천하의 흉년이 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흉내 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만은 내 스스로 나를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고 너무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인단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뭐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으면 그런 발이 우리가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 되어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발을 많이 가져요. 제가 우리 여자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 남편이 예수의 마음 되어가지고 살았으면 그런 바람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내 남편이 예수의 마음으로 되었으면 이걸 원하냐 그 말입니다. 그건 뭐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마음 되면 이용해 먹기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 마음 되면 일단 성질 좋아질 거고 또 나를 사랑해 줄 거고 짜증 안 내고 뭐 내 얘기도 잘 봐줄 거고 뭔 부탁하면 군소리 안 하고 다 들어줄 거고 그런 걸 기대하고 내 남편 예수 마음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진짜 예수 마음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된다면은 여러분 살림은 나만 할 게 없습니다. 나만 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똑같이 흉년 들어가지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판국인데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남이 볼 때는 넉넉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입장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 여기는 이게 우리 사람 모습인데 하물며 직장에 쫓겨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끼고 힘든데 다른 형제가 힘들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퍼다가 갖다 줘버리면은 그걸 좋다고 두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선 내부터 먹고 살아야지 나이가 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남편이 예수 마음 되게 해달라 이렇게 원하면 풍부다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마음 안 되게 해달라 얘기해서 훨씬 낫다 그 말이죠. 진짜 남에게 다 줘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할 마음이 주어져 있다면은 그때서 내 남편 예수 마음 되기를 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신자로 사는 것은 엉뚱한 기대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꾸 신자로 살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홍수가 나도 신자의 집 멀쩡하고 흉내에 들어도 신자의 창고는 먹을 게 가득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예 기대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신자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자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 그것만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련사들이 동물 훈련시킬 때에 잘하면 꼭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들은 아, 이렇게 하면 먹을 걸 주는 걸 알아가지고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괜히 하나님 몸에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한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다가 어떤 존재로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어떤 은혜가 뭐냐, 이걸 깨달음으로써 자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는 세상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든 홍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든 형편에서도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주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어려운 건 알지만 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 나 어려운 거 아니야 보지 않고 아, 저 형제들 어렵다, 그들 그것만 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돕는 것, 그게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생각해 오면은 이 말 역시 참 쉽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 그것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음 한 구석에 또 자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형편만 좋으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자리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도와는 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좋다는 거, 결론은. 내 형편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돕고는 싶은데 그놈은 내 형편 때문에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그냥 기도나 해줘야지,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것으로 부주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게 무슨 돈이 듭니까, 내가 손해보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걸 택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고 뭐 관심도 안 두는 것뿐에 비하면 낫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는 것이었고, 또 아들 되는 예수님은 자기 형편과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 버리신 분이죠. 그게 우리가 입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다스려지고 있다면, 형제의 궁핍이 보여질 때에 내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형제를 생각하고 돕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에 거하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억지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이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거 버리겠다는 거 해가지고 되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로서도 이것은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아주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친구가 많이 있는데 그걸 볼 때 저 돕고 싶다는 마음은 참 많이 있으면서도 나도 힘들고 어렵다, 내 입장 내 옆에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도와주지 못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말을 부지런했지만, 예수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부지런했지만은 내 자신이 예수만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내일 당장 이제 나를 생각하지 도와주자 이런 생각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냐고, 다만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억지가 되거든요. 또 나중에 내 입장이 앞서면 결국 내 생각과 마음이 또 막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입장을 앞세우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에 내 마음이 깊어질 때에,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점점 채워질 때에 그 사랑에 의해서 조금씩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에 의해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입장을 앞세우지 아니한다,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모른다는 이것도 가정팽개치고 직장 소홀히하고 교회계를 파묻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신자가 봉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가정도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도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일에 판묻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지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를 바르게 말하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고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예수만 말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예수를 바르게 말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거기에서는 멀어진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만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 입장과 내 형편만을 챙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형편 좋다 이리 여기는 분이 몇 차례 되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힘들다, 다 어렵다, 이게 우리 나에 대한 솔직한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그런 내 입장이 결국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삶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내 입장,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한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막아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교회에 헌금하고자 마음도 내 입장 이런 것이 막아버릴 것이고 궁핍한 형제를 돕고 나누고자 마음도 내 입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막아버릴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챙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릴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걸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보면 까마득 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노후대책 세워야 되고 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집을 옮기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을 것이고 해야 될 일도 많을 거예요.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의 소임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어떻게 궁핍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냐 그 말이죠. 힘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 이런 얘기는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나중에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나를 밀어붙일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남에게 다 퍼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내 입장, 내 형편만을 생각하고 살아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거함으로 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형제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진짜 기쁨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기를 소원하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걸로 다 끝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흉년이라는 그 속에서도 형제에 대해 봉사하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흉내에 등장하는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말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내가 말하는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책망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깊이 생각해 오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 깊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목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대로 살아가는가 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깊이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갈수록 내 입장, 내 형편을 보기보다도 형제를 먼저 보는 그러한 자로 바꾸어져가고 또 훈련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어놓고 우리를 보니까 내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내 입술에 있었고 내 말에 있었을 뿐이고 내 마음에 있었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가리워졌고 보이지를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도 당한 흉년 속에서 유대의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만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지는 것이 마땅할수록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귀하신 사랑에 하나님의 권과 자비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빠져드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내 입장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의 흔적이 조금씩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